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주말을 휴전 개시일로 정한 미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그러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들을 겨냥한 군사작전은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시리아 내 갈등 당사자들이 자기 방어 등 대응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봉쇄 지역에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이 허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휴전안은 그러나 테러 단체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반군 단체들의 경우 휴전 개시일 이전인 오는 26일까지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시리아 반군 대표인 고위협상위원회는 어젯밤 봉쇄지역 해제와 인도적 지원, 민간인에 대한 폭격 중단 등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경우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도서들의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콰테론 환초에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 산하 아시아 해양투명성기구가 분석한 이번 위성사진에는 레이더 시스템 외에도 등대와 헬기 이착륙장, 지하 벙커시설, 통신장비 등이 포착됐습니다. 보고서는 콰테론 환초에 레이더 시설들이 갖춰지면 남중국해 북부지역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대한 중국의 감시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 반 이상 이어진 유가 하락으로 수요 증가 시 산유량을 다시 늘릴 수 있는 생산자들의 능력이 약화됐으며 에너지 분야 투자는 침체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연례 에너지 산업 토론회에서 에너지 수요는 여전히 낮고 공급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늘 서부 네바다주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당원대회를 앞두고 네바다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는 20%의 지지율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아직 경선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네바다주 당원대회를 앞두고 밥돌 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진 정치인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네바다주에서 선전하는 후보는 일주일 뒤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서 10여 개 주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다음 경선은 이번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늘 연방의회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될 경우 60여 명의 수감자들을 미국 내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담길 전망입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수용소 후보지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지만 캔사스와 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내 연방교도소와 군사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테러 용의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안보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타나모 수감 수용소 수감자 대부분은 그들의 고국이나 제3국으로 이송된 상황이며 앞으로 또 다른 35명도 몇 달 안에 다른 곳으로 이송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향하던 인도네시아인 4명을 체포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싱가포르 당국에 체포됐으며 오늘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추방됐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인도네시아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들은 바탐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인도네시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5살 소년이 포함된 이들 테러 용의자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를 경유한 뒤 시리아로 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평생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디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107세가 되는 미국 흑인 할머니는요. 평생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거주 공간인 백악관에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맥로린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요. 지난주에 그 소원을 이뤘는데요. 백악관도 가보고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까지 만나고 만난 자리에서 즉석으로 춤까지 췄는데요. 이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지금 화제입니다. 백악관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줬는데요. 지난 18일에 백악관에서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이 행사에 할머니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 할머니가 백악관에 가게 해달라는 청원을 했던 걸 알게 된 것이죠. 이 할머니는요, 남편하고 일찍 사별을 하고 재봉사로 일을 하면서 70년 넘게 혼자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니까요, 키 큰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할머니와 인사를 나눴는데요. 파란 옷을 곱게 차려입은 자그마한 할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고요. 또 어깨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덩달아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간단한 대화 내용도 나왔는데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저도 할머니처럼 늙고 싶네요 라는 말을 했는데 할머니의 길고 고독한 삶을 위로하는 동시에 한 세기 넘게 굳굳이 살아낸 분에 대한 존경이 담긴 듯하게 들렸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공개된 지 10시간도 안 돼서 네티즌 80만 명이 좋아요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은 영상 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는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오전에 맑습니다. 영하 8도에서 0도 분포. 개성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0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Fleetwood Mac이 부릅니다. Peacekeeper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유럽에서는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먼저 시리아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겨냥한 작전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휴전이 성립되려면 반군 측도 이 휴전안을 수용해야 할 텐데요. 반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리아에는 다양한 반정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서로 반목하는 세력들도 있는데요.
네.
주요 반군 연합인 고위협상위원회는 어젯밤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인도주의 지원 물자의 유입을 허용하며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휴전안 수용의 조건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네. 뭐 하지만 모든 반군 세력들이 휴전에 동참한다고 밝힌 건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요, 휴전이 시작될 예정인 27일 전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휴전안 수용 의사를 밝힌 반군들에게만 휴전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일부 반군 지도자들은 시리아 정부가 휴전을 수용한다고 밝힌 후에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알루스라를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반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정부는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 알루스라 전선에 대한 작전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알루스라 전선 점령 지역과 온건파 반군 점령 지역이 섞여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반군 측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휴전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휴전안에 따르면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요. 또 무기는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방어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휴전안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리아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인데요.
네.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접근은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요, 이런 내용을 담은 휴전안에 양국이 먼저 합의를 한 후에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동맹인 이란을, 그리고 미국은 반정부 세력을 각각 동참시키기 위한 설득을 해왔고요.
네.
일단 시리아 정부와 최대 반군 연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수용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도 양측의 대립으로 또 휴전이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크게 이제 두 차례 휴전 협상이 있었죠. 이번이 세 번째고요. 하지만
네.
매번 이 휴전의 이행이 무산됐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도 이 휴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 감시 체계 등 민감한 사안들을 여전히 확정해야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금요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관하는 시리아 휴전 태스크포스가 이런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휴전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부분적으로는 시리아 비정부기구나 언론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요, 앞으로 며칠간 휴전의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휴전 조건 이행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이 중재한 시리아 평화회담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휴전이 시행되면 회담도 다시 열리는 건가요?
일단 휴전이 시행이 된다면 이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회담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앞서 유엔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들이 평화회담을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측에서 러시아 공군의 민간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후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중단이 됐는데요. 당시 회담을 중재한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앞서 오는 25일 회담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다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중동에서 ISIL 등 이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내전 종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중재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휴전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군이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도서에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죠.
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위성사진 분석 결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지난달 24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요. 중국이 이 스플래틀리 군도 최남단 이 콰테로 남초에 매립한 인공섬에 고주파 레이더를 건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또 등대와 헬리콥터 이착륙장, 지하 벙커, 통신 장비 등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는데 스플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도서죠.
네, 고주파 레이더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요, 중국이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하면 남중국해를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특히 콰테로는 스플래틀리 군도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더를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이 레이더 설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침 이 보고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요, 다만 중국 영토인 스플래틀리 군도, 중국어로는 이제 난사군도라고 하죠.
네.
방어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앞서 또 다른 영유권 분쟁 도서인 파라셀 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확인된 후에 미국과 주변국들로부터 남중국해를 군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방어적이며 적법한 시설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아직 이번 레이더 건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가 확인됐을 때는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밝혔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의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네.
또 미국 외에 일본, 또 베트남, 필리핀 같은 주변국들도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펴는 등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군함을 보낸 것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주변에서 항행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죠.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요. 지난달부터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유럽 내에서 반대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이 중국 상품이 더 몰려오면 유럽 시장을 잠식당하고요. 또 일자리가 줄게 될 거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지난주에 이 중국에 대한 시장 경제 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노동단체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고요. 이번 주에도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고 중국산 상품이 더 몰려들 경우에 유럽의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럽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많지만 최대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 경제 지위가 뭔가요?
유럽연합은 아직은 중국에 대해서 이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상품이 유럽에서 생산한 것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낮을 경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여러 상품들이 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이 관세가 부과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출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에 시장 경제 지위 부여를 꾸준히 요청해왔고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지난달부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중국으로서도 유럽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제 전체 여러 나라들 다 합쳐서 이제 봤을 때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고요.
네.
특히 중국이 최근에 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줄고 또 내수도 증가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등 큰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더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당원대회가 열립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새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서 인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 연방수사국 FBI와 애플의 대립 상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23일 오늘이요. 미 서부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코커스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커스는 한국말로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각 정당의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한 뒤에 이 거수나 투표 등의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20일에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했고요. 이번에는 공화당 차례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뉴햄프셔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서 이 네바다의 주에서도 이김으로써 이 세 개의 주 연속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최근 네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CNN OR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45%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이 19%,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가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맞서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가 낙태 문제 등에 대해 말을 바꿨다면서 이 진정으로 공화당의 보수 입장을 지지하는지 보기 어렵다는, 믿기 어렵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네바다주에서도 2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 크루즈 후보는 진정한 보수를 내세우면서 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루비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이 주류 공화당의 대안으로서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러 유명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루비오 후보에 대해서 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네.
어제 밥돌 전 상원 의원이 루비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돌 전 의원은 1996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인물인데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도전했지만 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바다주라고 하면은 또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루비오 후보가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루비오 후보가 어렸을 때 6년 동안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네.
아버지가 이 술집 바텐더로 일했고 또 어머니는 호텔 청소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네.
루비오 후보는 이런 어린 시절 경험을 내세우면서 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런 말을 해오곤 했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후보는 라스베이거스에 몇몇 호텔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네바다주와의 연관성이 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네, 공화당 당원대회는 현지 시각으로 저녁 5시에서 7시에 시작해서 이 9시에 끝날 예정인데요. 이 빠르면 미국 동부 시각으로 9시, 이 평양 시각으로 이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이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네바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다음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오는 목요일 25일에 이 남부 텍사스주에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여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를 포함해서 남은 후보 5명이 참가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27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는데요.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1의 비율로 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3월 1일이 슈퍼 화요일인데요.
네.
11개 주에서 한꺼번에 예비선거나 당원대회가 실시됩니다. 공화당의 경우 이날 대의원 거의 600명이 걸려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체 대의원 수의 25%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는 후보가 이 당의 후보 지명을 받게 되죠.
네. 현재 대의원 상황을 좀 볼까요?
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67명을 확보하고 있고요. 크루즈 후보가 11명, 루비오 후보가 10명,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5명, 그리고 벤 카슨 후보가 3명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경선 결과에 따른 대의원 수는 클린턴 후보가 52명, 샌더스 후보가 51명인데요.
네.
하지만 슈퍼 대의원까지 합치면 클린턴 후보가 502명, 또 샌더스 후보가 70명으로 이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는 상황입니다.
예, 슈퍼 대의원은 뭔가요?
네,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제도가 있는데요. 전 대통령이나 상하원 의원, 당 지도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람들인데 이 경선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에서 실시된 예비선거나 당원대회 결과에 상관없이 어느 후보든지 자유로이 지지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현재 대다수 슈퍼 대의원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 샌더스 후보가 앞으로 남은 주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둘 경우 또 슈퍼 대의원들이 샌더스 후보 지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를 보면요. 공화당은 2,472명이고요. 민주당은 2,383명, 거의 2,400명 지지를 얻어야만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최근에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 대법원에 공석이 생겼는데요. 22일 어제 대법관이 8명의 상태로 대법원이 심리를 재개했죠?
네. 연방 대법원이 한 달 동안의 휴회 기간을 마치고 어제 월요일에 다시 심리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날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켈리아 대법관을 기렸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이 30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300건에 달하는 다수 의견을 쓰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말했는데요. 또 스켈리아 대법관은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면서 모두가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앉았던 대법원 판사석에는 조의를 표하는 검은 천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네.
이 3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이 끝나면 검은 천을 걷어내게 되고요. 또 연공 서열에 따라서 대법관들 자리를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네. 어제 어떤 소송이 다뤄졌습니까?
네, 제1군인이 소유한 업체 계약에 대한 연방법 문제 등 두 건이 올라갔는데요. 이 대법관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약 10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가운데 3월 2일에 다룰 그 텍사스 낙태 관련 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소송하고 또 캘리포니아 교원 노조 회비를 둘러싼 소송 등 이 몇 개 소송에 대해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해서 연방 대법관 8명만 남게 됐는데요. 대법관들 의견이 4-4로 갈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 하급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네.
나중에 대법관이 새로 지명되면 다시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 대법원이 다룬 소송과 관련해서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이미 낸 의견은 무효가 되고요. 스켈리아 대법관이 맡아서 쓰기로 했던 의견도 이 다른 대법관이 맡아서 다시 쓰게 됩니다.
네. 연방 상원도 지난주에 휴회였는데요. 어제 다시 문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 상원의원들이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모였는데요.
네.
이날 회의는 이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스켈리아 대법관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자, 스켈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해서 연방 대법원이 지금 진보 성향의 판사하고 보수 성향의 판사 4-4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후임자 지명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맥코넬 원내대표는 또 다음 대통령 대통령에게 후임자 지명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맥코넬 대표가 이 대법관 지명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척 그레슬리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그레슬리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건 적절한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상원 법사위원회는 대법관이나 장관 등 이 주요 공직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담당하는 위원회죠.
네. 뭐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조만간 이 자제를 갖춘 인물을 후임자로 지명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법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건데요.
네.
하지만 그레슬리 위원장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1992년에 이 상원 의원을 지낼 때 한 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이 바이든 부통령이 바로 이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이 같은 바이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어제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 바이든 부통령은 공화당이 발언을 왜곡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도 또 소속 정당에 따라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다음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네.
연방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든지 인준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법관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자, 스켈리아 대법관이 지난 13일에 텍사스주에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장례식이 거행됐죠.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바실리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이날 장례 미사는 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아들인 폴 스켈리아 신부가 집전했는데요. 스켈리아 신부는 법률가로서 업적보다는 이 가톨릭 신자로서 스켈리아 대법관의 신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날 장례 미사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해서 연방 대법관과 판사, 정치인 등 많은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하고요.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이죠. 애플이 이 샌버나디노 총격 테러범의 손전화기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22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네.
미국인들의 51%가 FBI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FBI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절반을 넘은 건데요.
네.
FBI는 테러범 사이드 파룩이 사용한 아이폰 손 전화기에 잠금 장치를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애플에 요구하고 있죠.
네.
하지만 애플은 고객의 손 전화를 해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하는 사람들, FBI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38%였습니다. 이 애플이 FBI에 협조할 경우 다른 고객의 정보도 누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설문 참여자 가운데 11%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에 미국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USA Today 신문이 최근에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네.
당시 조사에서도 애플이 FBI에 협조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1%에 달했습니다.
네. 혹시 지지하는 정당별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도 여론이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지지 정당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같은 몇 안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56%, 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5%가 애플이 FBI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소속 응답자의 경우 45%만이 FBI 편에 섰고요. 그러니까 이 절반이 안 된 거죠. 또 무소속 응답자의 42%는 애플이 FBI를 도와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치안 판사가 FBI 손을 들어줬는데요. 애플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이 쉐리핀 판사가 애플에 대해서 FBI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 FBI가 바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손 전화기의 잠금 장치를 풀 때까지 여러 암호 조합을 계속 시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또 손으로 일일이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새 운영체제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애플이 반나절이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하고 법무부 등의 미국 행정부는요. 이런 조처가 테러범의 손전화기에만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 모든 손전화를 열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행정부나 뭐 당국이 남용할 수도 있고
네.
또 북한 같은 적대 세력이나 테러범이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애플과 FBI는 서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각각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데비 깁슨이 부릅니다. Lost in Your Eyes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3일 앤터닌 스케일리아 미 연방대법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둘러싸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면서 인선 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공화당은 이 새 대법관 지명은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의 자리가 어떤 위치길래 이렇게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걸까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연방 대법관 지명과 인준 절차.
네,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 판사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미국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나 연방 대법관 같은 고위 공직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원회가 먼저 청문회를 열어서 후보를 검증하고요. 여기서 통과되면 임명 동의안을 만들어서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정식 임명됩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명시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판사들의 정치적 사상, 견해, 판례 등을 검토한 후에 자신과 신념이 비슷한 판사들을 지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아주 까다롭지만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상원이 거부한 경우는 12명에 불과합니다.
연방 대법관의 임기.
미국의 헌법 3조는 사법부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헌법 3조는 연방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직위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한 행동이라는 용어는 의회의 탄핵이나 기소를 당하지 않는 한 평생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신직인 거죠. 단 스스로 은퇴나 사임을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과거보다 사람의 기대 수명이 훨씬 늘었고 또 변화한 시대상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종신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대 연방 대법관의 이모 저모.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1789년에 연방 대법원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230여 년간 불과 112명만 배출된 영예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연방 대법관의 평균 임기는 16년이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연방 대법원장은 존 마샬 대법원장으로 34년 5개월 11일이라는 재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존 마샬 대법원장은 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법원장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제임스 오헤라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Almost every Supreme Court expert would say that the greatest Chief Justice John Marshall.
가장 위대한 연방 대법원장은 미국 건국 초기에 대법원장을 지낸 존 마샬이었다는데 거의 모든 대법원 전문가들이 동의할 겁니다. 존 마샬 대법원장은 1801년에 존 애덤스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서 34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는데요. 당시는 헌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대법원에 의해 해석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마샬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량을 보여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유대계 연방대법관은 1916년부터 1930년까지 재임한 루이스 D. 브랜데이스 대법관입니다. 최초의 흑인 대법관은 1967년에 임명돼서 20여 년 동안 재임한 더굿 마샬 대법관이고요. 최초의 히스패닉, 중남미계 대법관은 지난 2009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타계한 앤토니 스칼리아 대법관은 최초의 이탈리아계 대법관이었고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은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27대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연방 대법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연방 대법관의 역할.
네, 연방 대법관이 하는 일은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소송을 재판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거나 형량을 선고하는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고 법안이나 행정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판결하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원에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다수결로 이뤄지고요. 법적인 정족수인 최소한 6명의 판사들이 판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의 헌법은 대법관 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1869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9명이 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 인선이 중요한 이유.
미국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의 권위가 가장 도전을 받았던 때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이른바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때였는데요. 당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재판을 방해하는 등 가능한 권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한 건 유명합니다.
A huge decision coming down from the Supreme Court on same-sex marriage that says that it must be legal in all 50 states that you cannot ban.
지난해 미국 역사에 분수령이 될 동성혼 합헌 판결이라든지 건강보험 개혁법 판결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거라 하겠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때마다 미국 헌법에 입각한 논리 정연한 판결문으로 미국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연방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5대 4로 갈리는 판결이 늘면서 어떤 성향의 대법관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 구도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방 대법관의 정치적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 I get a rain check? Can I get a rain check?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지만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약속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뤄야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thought you were going to show up to my office. Where were you?
I'm so sorry. I had a power lunch with my boss and her boss. We were talking about some of the shows that I'm working on. It was just, I had to go.
Okay. Yeah. Well, this time you are forgiven.
can I get a rain check for next time, though?
You can. Okay. But, you know, power lunches are important, so hopefully everything went well.
It did. I think it was very successful.
Well,
felt like things went well.
Good. Well, next lunch is on you.
Okay.
저는 얼마 전 VOA 중국어 서비스에서 일하는 마이크와 점심을 먹기로 했었는데요. 마이크는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갑자기 선배와 power lunch,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회사 일을 이야기하는 power lunch, power lunch 약속이 생겨서 저와의 점심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Can I get a rain check for next time though? Can I get a rain check for next time though? 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 I get a rain check? 입니다. Rain check. Rain. R-A-I-N. Rain은
B, B를 의미하고요. Check, C-H-E-C-K. Check는 표, 수표를 의미하는데요. Rain check는 1880년대 baseball, 그러니까 야구에서 유래한 말로 비가 와서 야구 경기가 연기됐을 때 야구표를 이미 구입한 사람에게 다음 경기에 무료로 올 수 있도록 표를 나눠준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Can I get a rain check? Can I get a rain check? 하면 다음으로 연기해도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Can I get a rain check? 왜? 또 I'll get a rain check. I'll take a rain check. 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누군가의 제의나 초대 등을 거절하며 다음번에 하죠.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Can I get a rain check? 다음으로 연기해도 될까요?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잘 들어보세요.
I thought you were going to show up to my office. Where were you?
I'm so sorry. I had a power lunch with my boss and her boss. We were talking about some of the shows that I'm working on. It was just, I had to go.
Okay. Yeah. Well, this time you are forgiven.
Can I get a rain check for next time, though?
You can. Okay. But, you know, power lunches are important, so hopefully everything went well.
It did. I think it was very successful.
Felt like
things went well.
Good. Well, next lunch is on you.
Okay.
오늘의 영어 표현, Can I get a rain check? 다음으로 연기해도 될까요? Can I get a rain check?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Have a wonderful rest of the day.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문닫겠습니다. Hollis의 The Air That I Breathe 계속해서 들으시고요.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85년 2월 23일 오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수상음악 등으로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 독일의 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헨델은 의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할레 대학에서 법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헨델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며 음악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헨델은 18살 때 독일의 오페라 중심지인 함부르크로 이전해 오페라 극장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헨델은 그의 첫 오페라 작품인 알미라를 무대에 올려 대성공을 거둡니다. 21살 때 헨델은 오페라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당대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며 작곡가였던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헨델은 유럽 여러 나라로 여행을 다니며 다수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작곡합니다. 이후 오페라보다 오라토리오에 더 관심을 갖게 된 헨델은 1742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대표 음악가로 손꼽히는 헨델. 그는 오늘날까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86년 2월 23일 오늘
начатой в апреле 1985 года перестройки. Трудный потому, что мы напрямую столкнулись с рядом острейших проблем.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이날 열린 제27차 공산당 대회에서 개혁이라는 뜻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했습니다.
To tackle these ills and to revive a decrepit economy, Gorbachev called for reconstruction or perestroika and a new spirit of honesty.
이제 소련도 국가가 경제를 움직일 것이 아니라 개인도 기업에 참여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변화에 전 세계는 환영의 뜻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소련은 변화를 시작했고 고르바초프는 1991년 연방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까지 소련의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